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Happy New Year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가 되면 친구들하고 이웃도 가정에 모든 식구들끼리 많이 하는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하시고, 아무래도 뭐 이건 우리 그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전해지는 그런 미풍 양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인사들을 이제 나누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을 이제 읽다가 보니까 그런 칼럼이 하나가 실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새해가 되게 되면 누구나 부담을 좀 갖는다는 거예요. 새해, 신년, 새날이 밝았는데 새해가 되면은 항상 좋은 것도 있지만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담이 되느냐? 그게 뭐냐 하니까 새해 결심. 그 미국 분들은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새해 결심. 새해가 되면 누구나 이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새해이기 때문에 결심을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내가 한번 올해는 무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왔는데 그냥 또 지나가자니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결심을 하자니 또 얼마 못 가가지고 작심삼일로 그냥 깨질 게 뻔한데. 이거 뭐 그냥 결심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갈림길에서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깨질 때 깨지더라도 결심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설정해서 결심하는 것이 그래도 좀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청년이요, 크리스찬이에요. 청년이 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가 되면 여러분들도 결심 하나쯤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은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새해는 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 내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어요. 완독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올해에는 꼭 성경을 한번, 완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15장씩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하루에 15장씩 읽게 되면은요, 적어도 1년에 두 번을 읽습니다. 15장 정도 읽으면요. 근데 어쨌든 이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도 우리 분이엘 장로교회 성도님들 성경 한번 일독, 완독할 수 있도록 일기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청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이제 완독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성경 15장을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데, 15장 읽는데 적어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15장 정도 읽으면요.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청년이 취소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 성경 15장 읽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랐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15장보다는 제가 한 3장만 하루에 읽겠습니다. 뭐 굳이 내가 얼마나 읽은 거뭐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3장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뭐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3장씩 눈 뜨자마자 눈을 비비면서 성경을 딱 펴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제 3장씩 읽는데 이세 장씩 읽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매일 세 장씩 읽는 게.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세 장씩 읽는다고 그랬는데 이세 장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네요. 한 3, 4일 해보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수정을 합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3세 번. 예? 15장에서 이제 3장에서 제가 이제 한 장만 읽을게요. 하루에 한 장만 읽을게요. 한장 읽어도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읽으면은 365장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하나님. 제가 한 장만 읽을게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 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장씩 읽는 것도 매일 한 장씩 읽게 되니까 꾸준히 빠지지 않고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또 청년이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거를. 나 정말 못하겠다. 이것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장 읽는 게 힘드니까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안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그렇다고 성경을 매일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약속은 했으니까, 새 결심으로 약속은 했으니까, 제가 아침에 자리에서 딱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성경을 쫙 펴가지고, 제일 먼저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을 그날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아니,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굳이 내가 어느 말씀이라고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성경책을 눈 감고 쫙 폈어요. 신약 성경이 딱 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가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66권 성경 말씀 중에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왜 주세요? 아니, 다시 할게요. 다시. 취소하고 더 좋은 말씀을 이제 뽑으려고 두눈 감고 두 번째 성경책을 딱 뽑았는데 또 신약 성경에 딱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당황했어요. 황당했죠. 하나님, 30번, 3번, 한 번만 제가 더 할게요. 이제 그런 말씀만 자꾸 나오니까 너무 당해가지고, 세 번째 또 눈을 딱 감고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 5절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5절.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씀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하루 세번 말씀 듣는 다 그런 말씀만 나와가지고, 이 청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돼서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새해가 돼서 비즈니스가 좀잘 돼가지고 비즈니스에 좀 성공해서 돈좀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좀뭐뭐그 체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매를 좀 바꾸려고 하는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새해 결심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하는 인격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결심의 내용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술, 담배 끊지 못하고 나쁜 습관 가지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좀 건강하고 착실하게 살아보자. 한번 끊어보자. 뭐 이런 결단을 또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나열한 이러한 그 새해 결심, 목표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원천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정말 이러한 모든 부수적인 것보다 더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살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시작자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결정을 짓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자요, 우리 인생을 결정 짓는 마지막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수구의 떡만 먹을 뿐이고,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물셀틈 없이 성을 파수하여도 하나님이 그 성에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의 경소함이 허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수고의 떡만 먹을 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문제이건, 정치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모든 문제, 이런 문제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적은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목표를 설정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는 새해가 되실 때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것을 촉구하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정말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임할 줄 믿는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그 본문 말씀이 갑절의 영감을 받으라, 영적 도약을 경험하라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특히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우리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자꾸 성장해야 되잖아요. 익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죠.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습관적으로는 익숙해져 있는데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성숙하지도 않아. 변화되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앙이, 믿음이 동일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신앙이 동일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믿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도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올한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첫째는 배우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면이 있고요. 또 다른 면은 받는 면이 있어요. 받는 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면. 이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면과 받는 면을 잘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영적 제자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한 배우고 확신한 일. 그리고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라. 배우라는 말을 분명히 배울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일 먼저 뭐예요? 배워야 되는 거 배워.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야, 예수 믿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고생을 하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할 정도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잘 되고 복받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참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뭐예요? 일체 그 비결이 있었다라는 이 비결.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기 때문이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이 비결. 그러니까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예, 우리 지성적으로 이지적으로 배워야 돼요. 알아야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무조건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예. 배우는 게 없으면 세상에 왜 이렇게 신학교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 신학교, 성경학교 다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뭘 알아야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배우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 그 두 번째는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배워서 되는 게 받아야 돼. 배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위로부터 보내줄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요. 예.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180도로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3년 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제자훈련 받았잖아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아니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세 번씩이나.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엄청난 것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위에서부터 줄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멸학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할 때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순교할 정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하잖아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 사도는 그렇게 또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게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병행이 될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운다라고 하는 건참 중요하잖아요. 왜 배우는 게 중요할까요?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요. 무작정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독교는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듯이 무조건 아니거든요.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면,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성경 공부하는 중에 성령 받게 되고, 그래서 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때 은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인도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까? 배우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더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신학교에서 공부 3년 하면, 뭐, 메스터 공부, 석사 공부하면 다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부분이 있다. 배우는 부분이 있고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이 제자 훈련 다 끝났잖아.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너희가 권능 받으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이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드글드글한데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들도 잡혀 죽일 수 있는, 도무지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명할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그막 3천명, 5천명씩 막 예수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도 뭐예요? 받으면 권능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거죠. 여러분,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이 받는 것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위엘교 성도님들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처음 교회 또 오시면 새신자 교육도 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방침에 의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점심 식사하면 오후에는 소망연들 가지 않고 저와 함께 또 성경 공부합니다. 가서 또 찬양 부르고 기타 치면서 하고 말이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뭐 힘이 나는 거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배워야 돼. 배우고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은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요. 옥스퍼드 굉장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서도 성경 공부 그룹을 자기가 조직해가지고 메소드, 메토디스트라고 그래요. 감리교. 조직적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성경부터 가리키고 자기간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옥스퍼드 대학나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말이죠. 선교하기 위해서 오다가 여러분 풍랑을 만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배가 가라앉아가 죽게 될 때 너무 사시나무 떨듯 이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 배 갑판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 메노나이트 성도들이 그 갑판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지게 생겼는데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죠. 요한 웨슬레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왔다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성령의 불벼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무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면과 받는 면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오늘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여러분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열지파가 이제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사실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지자들을 계속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면서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선 많은 선지신학교, 선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셔서 영적인 도약, 이 받는 것을 신학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 받는데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데 눈을 뜨게 됐어요. 그 엘리야를 자기 스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가 이런 갑절의 영감을 받게 돼서 가장 구약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엘리사가 여러분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결단. 결단이 필요해. 결단. 이 엘리사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선생 엘리야로부터 그 능력 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사모했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단. 예수를 내가 믿기로 작정한 건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으로부터 신앙 성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새가 돼서 새벽 기도 해보기로 내가 한번 결단하고 말이죠. 성경을 내가 올해 하나 꼭 한번 내가 완독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결단하겠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내가 11조 생활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11조 생활 한번 해보겠다. 기도 생활 안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결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사는요 이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 내가 한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고야 말리라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사는 원래 부농입니다.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그 당시 나 농경사회였었잖아요. 근데 밭에서 밭을 가는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가 열두 켜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켜리소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요. 멍에를 같이 메고 밭을 가는 거예요. 옛날엔 기계가 없으니까 소의 힘을 빌어가지고 다 땅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걸어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데 열두 켜리에 열두 켜리에 그 얼마나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자기 거에 마지막 열두 켜리째 되는 그 수고 두 마리를 가지고 이게 갈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자입니까? 소가 한 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12켜리가 되는 굉장히 부자집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는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 멍에 그 나무로 만든 멍에를 띄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단이죠, 결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해가지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아,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그게 제자죠.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결단했잖아요, 결단. 그럼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짐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짐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결단이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게 뭐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이 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기를 원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을 버리고 여기다 오렌지 주스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여기다가 물이 있는 데다가 오렌지 주스를 따라서 같이 마시게 되면, 물 맛도 아니고, 오렌지 맛도 아니고, 니글니글 해가지고, 그 무슨 맛으로 물을 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려야죠. 같이. 예,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 뭐예요? 자꾸 있는 것에 덫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덫질한다. 하나님, 제 것은 지금 건드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요. 조금 더돈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조금 더 건강해 해주시고요. 그냥 덫질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잘못된 거는 전부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기와 세우고, 새로 벽을 세우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곳에 페인트 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 결단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뭐예요?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BC와 AD가 구분되면 구분될수록, 그분은 더 예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예수 믿은 후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예. 덧칠하면 안 돼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릇에 담겨 있는 모든 오물을 버려야 돼. 그렇죠. 그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 누구죠? 이거 살 때마다 예, 그 옥합을 깬 여인 마리아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럴 때이 마리아가 처녀가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아껴둔 향유옥합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향유옥합을 그냥 조금 병렬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게 분게 아니고 그냥 왈칵 깨버려가지고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붙잖아요. 그냥 온 방에 그냥 향유가 가루니다가 아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 나가는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장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낌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을 해주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말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천국에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아 오늘도 김민선 목사님이 또내 얘기하시네, 내 얘기하시네. 아마 천국에서 마리아가 그럴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게 이런 일이 전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 또 보면은요 부자 바보의 비유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 너무너무 질문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너희 모든 걸 팔아가지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재산이 많은 거로 걱정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 간 곳이 어디일까요? 부자 청년이 간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이죠. 지옥으로. 왜? 재산이 많으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이게 부자 청년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우리 신앙은 결단으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Leave and go.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떠나 가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자기 과거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마침내 신앙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떠나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옛것을 떠나서 새것으로 들어가는 그게 결단이에요. 비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엘리사도 보니까는요, 이 영적 갑절의 영감 받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보문은요, 보문은 오늘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길갈에 있었어요. 같이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불병거와 불마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귀찮게 엘리사가 쫓아오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이제 쫓아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안 쫓아와. 그런데 이 엘리사만큼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승 엘리야를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승천하게 하실 텐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마라. 좀 귀찮게 하지 마.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당신을 죽어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부르시니까 나 쫓아오지 마. 그랬더니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말하지 마소서. 나는 죽어도 선생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가지고선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또 같이 가네요. 베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제 승천케 하시려고 그러는데 베델에서 이제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이제 여리고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쫓아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같이 또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는데 이제 요단으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요단으로 보내시니까 너 이제 진짜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다른 제자들은 벌써 포기했는데 엘리사는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요단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고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껌딱지 같아. 엘리사는 너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보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삼촌에게 자기 형 에서에게도 고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아주 진퇴양난에 그랬을 때 야복강가에서 밤낮도록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하고 씨름하잖아요. 천사를 쓰러뜨리죠. 야곱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냐 하시면 내가 이걸 옷자락을 놓지 않겠나이다. 막 그냥 천사가 져주죠. 그러면서 이름을 너는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야, 껍딱지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축복해 주시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바디메어 같은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어예요. 아주 그 사회에서 천한 계급이죠. 거지니까. 소경이 무슨 일을 해요? 옛날에 안마사나하고 말이죠. 동냥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지막 길이거든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 헤집고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군중들이 야 이놈아 너같이 무식한 놈이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막 윽박 지르고. 그런데 어떻게 바디메오가 어떻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야 정말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말이죠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 취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개 취급하면 너 기분 좋겠어요? 그럼에도 수르보니게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좀 있으면 주세요. 야, 정말 그때 예수님이 또 가라. 내 딸이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은혜를 좀 삼으는 공부도 보니까 좀 이렇게 열정 있고 좀 하려고 하는 공부도 하고 이 삼으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그게 하면요 신앙생활도 발전이 없잖아요. 여기서 보니까요. 그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 갔어. 근데 엘리사만, 근데 엘리사가 나중에 갑절의 영감을 받거든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받으니까 땅에 엎드려가지고 다 엘리사에게 절을 했대요. 예. 여러분, 자, 이런 역사. 이게 하나님의 성령 받고요. 그 은혜 받으면.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40살까지는 궁중에서 살고, 40살까지는 목동으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참, 성령 받고 말이죠. 은혜 받으니까 80살에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다 애굽에서 구출해내고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모세 오경을 전부 다 기록하고요. 그 많은 기적을 또 행하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우리가 웰빙 시대 뭐 80살, 90살, 100세, 120세까지 산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무엇하다가 왔느냐, 무엇하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병들어가지고 12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예.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또 처치 오브 사우스랜드 저기 애나하임에 있는데 57살의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너무 필라델피아가 가지고 참 목회 3년 전에 가지고 개척하셔가지고 참 부흥하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 앞에 요만한 항아리가 하나가 있더라고. 예,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항아리가. 그게 보니까 여기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필라델피아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뼈 그걸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앞에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 그걸 보면서 참 인간 참 무상하다. 하나님 안 믿으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하나도 소용없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하며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 남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사역을 동영상으로 해서 쫙 보였는데 한번 은혜 받았어요. 예, 남들보다 좀 잘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큰 저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 예. 오늘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죠. 오늘 설교가 좀 긴데요.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 문둥병 라만 장군을 고쳐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두 번째로 코맨더 인칩, 예, 총사령관이에요. 아람 나라에, 이웃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에 총사령관이라니까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문둥병자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무슨 병이라도 다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하고요,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막 그냥 군사들을 거느리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보물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싣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찾아와가지고 엘리사한테 간 거죠. 엘리사에 가면 적어도 총사령관,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이 왔다 그러면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아,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너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내 문둥병이 어린아이 같이 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 너무 화가 난 거야. 자기 대우를 안 해주니까, 라만 장군이. 너무 분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야, 우리나라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강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씩씩거리면, 근데 이 사람이 부하를 잘 뒀죠. 예? 에,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 그러면 할 텐데, 병이 낫기 위해서는. 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7번 딱 들어가니까, 아, 문둥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가져온, 아람에서 가져온 모든 보물을 다 엘리사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례를 받지를 않아요, 엘리사가.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에? 그 좋은 보물을 주는데도 하나도 받지를 않는 거야.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 자체만 구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죠. 그렇잖아요? 에이,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질 자체만 구하면 기복신앙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슨 복? 선복, 베풀선. 베풀 선덕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선덕,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너로 인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는 거지. 이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 자기 명성, 자기 이름 내려고 받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아람 장군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분이엘 장로교 성도님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우리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돼가지고 목표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은요, 뭐 능력 받을 필요도 없죠. 성령 충만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어제 오늘 내일 시시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매일 나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갑절의 영감 받고, 예,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 돌리고,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